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암살 위험에 노출됐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16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안전한 데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성명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가졌다며 통화 내용은 비밀 경호국의 경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후보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에 인력 충원 등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약 300m에서 450m 떨어진 골프장 바깥에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겨냥한 소총에 암살될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이를 사전에 발견해 총격을 가했고 루스는 무기를 버린 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 등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당국이 17일 밝혔습니다. 아르템 코자르 수미시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수도시설 관리 당국은 야간에 수미시 곳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긴급 전력 공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지역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선 하루 사이 10개의 마을이 공격당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북부 하루키우와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각각 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별 동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16일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논의의 진전과 그에 따른 결정들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 동맹국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 동맹국들이 각각 다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와 영국제 스톰 섀도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방국들에 요청해 왔습니다.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호스타인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분쟁이 격화하는 것은 현지 이스라엘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호스타인 특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서 전면전을 벌일 경우 광범위하고도 장기적인 영내 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북쪽의 안보 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필요한 일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16일 인권침해와 반민주적 행동을 범한 조지아 정부의 고위관리 2명과 개인 60여 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제재 목록에는 지난 5월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외국 대리인 법안에 반발하며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한 지비아트 카라시빌 특수임무부 부서장, 미엘리 라가자리 부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국 대리인법은 운영 자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사나 비정부기구 등이 외국의 대리인으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외국 대리인법이 투명성 증진과 아울러 외국인들에 의해 추진되는 가짜 자유주의 가치와의 싸움 그리고 주권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지아 정부가 진압해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기발한 생각으로 연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과학자들한테 주는 이그 노벨상의 올해 수상자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그 노벨상은요,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시상하는 노벨상을 발표하는 10월 전에 미국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과학풍자 잡지 황당무게 연구 연보가 선정하는 이른바 괴짜 노벨상인데요. 세상에 이런 연구도 있구나 하는 웃음 섞인 감탄과 함께 그 학술적인 의미가 주목받습니다. 자, 올해 이그노벨상 생리의학상 포유류도 항문으로 숨쉴 수 있음을 밝혀낸 미국과 일본 공동연구팀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동물이 장을 이용해서 숨쉴 수 있는 것에서 착안해 시작한 연구였답니다. 이그노벨 해부학상은 프랑스와 칠레 연구진이 받았는데요. 지구 북반구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이 소용돌이 모양의 머리가 마가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의 머리가 마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그노벨 평화상 미사일 안에 살아있는 비둘기를 넣어서 유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실험한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오래된 연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구학상은요, 장수국가로 알려진 나라에 문서상 실수나 연금 사기 행위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 영국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그 노벨상은 노벨상과 마찬가지로 평화상과 해부학상 등 10개 부문으로 시상합니다. 올해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박물관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진짜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상합니다. 올해 시상식의 주제라는 머피 법칙과 관련된 물품을 담은 상자와 함께 지금은 거의 가치가 없다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10조 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전달됐고요. 시상식은 수상자들이 청중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 명료하게 연구를 설명하는 순서, 그리고 청중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축하하는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24도,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 18일 수요일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에 용현을 제외한 황해도 대부분 지역 그리고 강원도 장전과 평강 지역으로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남포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하고요. 길었던 늦더위는 주 후반쯤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자강도를 제외한 서쪽 대부분은 29도에서 31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30도, 개성 신의주도 30도고요. 함흥은 28도, 원산 27도, 청진 25도, 예산은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먼저 살펴드립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인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로 이어드립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들으시고요. 저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We were good, we were gold, kind of dream that can't be sold. We were right, till we weren't, built a home and watched it burn.
Unhackan news.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약 12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역 병력을 150만 명까지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목사가 최근 석방됐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주자들이 반려견을 먹는다는 소문으로 논란이 된 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시가 연례 문화 축제를 취소하고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토론을 먼저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15일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골프장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용의자가 사건 현장인 인근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의자인 라이언 라우스 씨 전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 이 사건 당일 15일 새벽 2시경부터 골프장 주변에서 11시간 30분 동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도널드 로우 비밀경호국 국장 대행은 라우스 씨가 골프장 울타리 바깥쪽에 있었다고 16일 설명했습니다.
자, 체포된 용의자 라우스 씨 법정에도 나왔죠.
예, 1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연방법원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 법정에서 판사 질문에 예 라고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라우스 씨에게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로 총기를 소지한 것, 또 일련 번호가 지워진 총을 갖고 있었던 것 등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용의자가 그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법이 대량 파괴 무기로 정의하는 완전 자동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또 2010년에는 도난당한 물품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라우스 씨가 그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네, 라우스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골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전투에 자원하기를 원하고
네.
러시아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외국인 전사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라우스 씨 사회연결망 SNS 계정은 그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또 라우스 씨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저격 시도인데요. 범행 동기는 어떤 것인지 밝혀졌습니까?
이 로 국장 대행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를 밝히려고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라우스 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네. 자, 비밀 경호국이요. 지난 7월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서 경호에 실패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경호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이 다시 제기되자 로우 국장 대행이 사건이 났던 플로리다로 가서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네.
1차 암살 시도 이후 적용된 경호 조처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로우 국장 대행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re's heavy uniform presence out there. And again, what I go back to is yesterday was an off-the-record movement. Off-the-record. And the
president... 네, 사건 당일에 많은 경호 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되돌아가면 15일이 비공식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로우 국장 대행은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에 골프를 친 건 공식 일정이 아니었고 안전계획이 작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기자들에게 인력을 포함해 더 많은 도움이 비밀경호국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칭찬하면서 본인 경호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에 용의자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매우 선동적인 말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말 때문에 자신이 총에 맞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죠?
예,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따뜻한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에게 전화를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이 두 대선 후보들의 이번 주 유세 일정이 어떤지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진행되는 타운홀 행사에 참여하면서 선거운동에 복귀하고요. 이후 뉴욕과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번 주에 유세를 갔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17일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워싱턴과 미시간, 위스콘신주를 방문합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력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발표된 포고령에서 육군 병력을 18만 명 추가해 현역 병력 규모가 150만 명이 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명령이 실현되면 총 병력이 238만 명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238만 명의 러시아 병력 규모. 그러면 세계에서는 한 몇 등 정도가 될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군사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현역 전투군 인수에서 미국과 인도를 제치고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2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현역 인력 규모는 200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자, 병력을 증원하려는 이 푸틴 대통령 명령.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러시아에 대한 많은 위협, 또 서부 국경의 매우 적대적인 상황과 동부 국경의 불안정 때문에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미 푸틴 대통령 지시로 몇 차례 병력을 늘린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두 차례 각각 13만 7천 명과 17만 명을 늘리라고 푸틴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2022년 9월과 10월에 3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는데요. 현재 전장에 러시아군 약 70만 명이 투입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군에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나 났습니까?
네, 양국 모두 인명피해 집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독립기관들은 양측에서 모두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으로 네.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나라들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논란입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16일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개 동맹국이 해야 한다고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관한 러시아의 보복에 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와 영국, 나토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계속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뭐 미국 등 그 미사일을 지원한 나라들은 유보적인 자세였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본토 안에 깊숙한 곳을 공격하면 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요청을 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는 장거리 미사일을 쏴도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이걸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또 있었는데요. 지난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 결정이나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이 최근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을 석방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목격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 씨가 석방됐다고 미 국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제로서린 씨는 거의 20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요.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데이비드 린 씨가 풀려나서 기쁘고 환영한다며 이어 우리는 다른 미국인들의 석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0년 전에 린 씨가 어쩌다가 중국 감옥에 가게 된 겁니까?
네, 68세인 린 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2006년 중국에 입국한 뒤 구금됐습니다.
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차이나 에이드에 따르면 린 씨는 기독교 훈련 센터를 열기 위해 중국 정부에 허가를 구했지만 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영국 관리의 허가 없이 중국 현지 교회를 돕다가 체포됐습니다.
네, 네.
이 계약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린 씨는 2009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중국 법원이 감형을 결정하면서 오는 2029년에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네. 린 씨가 그렇게 무거운 중형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죠.
예, 차이나에이드의 설립자인 바프 목사는 린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인질을 붙잡고 있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미국 정부 역시 그동안 린 목사가 억울하게 투옥됐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올여름 라오스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중국 고위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이 린 씨를 아무 대가 없이 풀어준 겁니까?
이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밀라 대변인은 린 씨의 석방이 일종의 맞바꿈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거부했습니다.
네.
워싱턴 주재의 중국 대사관 역시 중국이 린 씨를 석방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다만 로이터통신에 중국 당국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처리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린 씨의 석방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네, 차이나에드의 푸 목사는 린 씨의 딸 앨리스 린 씨가 문자를 보내 아버지의 귀한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푸 목사는 VOA에 중국이 신장과 티베트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기독교를 제한하는 등 종교 탄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린 목사의 석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린 씨의 석방이 성공한 것은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의 악화와 미국 관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에서 린 씨처럼 이 억류된 미국인들 얼마나 됩니까?
네, 인권감시단체 두이화재단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하는 미국인 200여 명이 부당한 구금과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는 앞서 린 목사와 더불어 간첩 관련 혐의로 중국에 구급된 사업가 카일리 씨와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크 스위던 씨를 중국에 불법으로 구금된 사람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네네.
국무부는 이제 남은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있었네요.
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컬 의원은 린 씨가 1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밝히고 린 씨와 스위던 씨도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맥컬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에 린 씨의 체포는 다른 많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권위주의자들이 인질 외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는 18일 중국에 구금된 미국인과 관련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린 목사의 아들과 더불어 중국에서 수감 중인 또 다른 미국인들의 가족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예전에 한국계 미국인 목사가 중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냈던 적이 있죠.
예, 지난 2015년 중국에서 5개월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 씨가 석방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한 씨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기독교 자선단체를 운영해오다 체포됐었습니다.
네.
또 지난 2017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 3명이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로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열리던 축제가 이번에 취소가 됐네요.
네, 오는 2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컬처 페스트가 취소됐습니다. 이 컬처 페스트는 스프링필드시의 다양성과 예술, 문화를 기념하는 연례 문화 행사인데요. 스프링필드시는 최근의 위협과 안전 우려로 행사를 취소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핵 스프링필드시 관리자는 성명에서 지역 사회의 사랑을 받는 컬처 페스트를 취소하게 돼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프링필드 씨가 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대선 TV 토론회에서 비롯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민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이주자들이 주민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랬죠.
예, 이에 토론회 사회자가 나서서 스프링필드시 관리자가 그 발언에 증거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당 발언을 정정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근거 없는 소문은 확산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가 논쟁의 중심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스프링필드시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쇄도했고요.
네.
결국 시 당국은 시청을 닫고 업무를 중단했고 일부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곳은 특히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이주민들이 많은데요. 이주민들 역시 혹시 모를 공격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축제가 취소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근거 없는 소문을 비난했는데요. 16일 스프링필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하이오주 고속도로 순찰대 수십 명이 17일부터 스프링필드 학교에 배치돼 학생과 교직원이 도착하기 전 건물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드와인 주지사는 최근 며칠 동안 스프링필드 시청과 여러 학교 등에 최소한 33건의 폭탄 위협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나쁜 이들이 이기게 놔둘 수 없다며 우리 학교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 학교들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어떻게 카리브해 섬나라 IT 이주자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네, 스프링필드는 인구 약 6만 명의 블루칼라 도시, 그러니까 생산직이나 노동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IT 이주자들이 공장과 창고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오하이오 지역 신문인 데이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스프링필드의 IT 인구는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 추산이 됩니다.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인데 그중에 그 정도면 비중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이 IT인 대부분이 이제 불법 이주자는 아니고요. 임시 보호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네.
하지만 IT 이주민이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학교와 의료 시설, 도시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주택 비용도 상승했는데요.
네.
IT 이주민으로 인한 일부 갈등이 이주민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대통령도 나서서 해당 소문에 대한 반박을 했네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스프링필드의 상황을 언급하며 거짓말과 증오에서 기인했다며 그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은 여전히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도 관련 언급을 한 건가요?
예, 벤스 후보는 15일 CNN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자들이 그런 일을 직접 보고 있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벤스 후보는 또 카멀라 해리스가 국경을 열었다고 비난하며 2만 명의 IT 이주민이 스프링필드로 이주하도록 허용해 도시 서비스와 병원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프링필드에 쇄도하는 위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정신병자와 패배자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리스 데이의 Everybody Loves a Lover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Everybody loves a lover. I'm a lover. Everybody loves me. Anyhow, that's how I feel. Wow, I feel just like a Pollyanna. I should worry, not for nothing. Everybody loves me. Yes, they do. And I love everybody. Since I fell in love with you, who's the most popular personality? I can't help. thinking it's no one else but me. Gee, I feel just about 10 feet tall. Having a ball, guess you might call me Pollyanna. Everybody loves a lover. Person loves a tea. I can't help thinking it's no one.
Everybody loves me.
Gee, I feel just about 10 feet tall.
I feel
having a ball.
I feel
well, I feel just like Pollyanna. I should worry not for nothing. Everybody loves me. Yes, they do.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카리브에 있는 영국 거주 미국령 US 테리토리스인 푸에르토리코는 신대륙 발견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령 여섯 번째 순서로 푸에르토리코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6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푸에르토리코가 500년 이상 전략적, 정치적 관심 대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곳을 차지한 최초의 식민 세력은 처음으로 정착촌을 만든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거의 400년 동안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1898년 7월, 미군이 스페인과 전쟁하는 와중에 푸에르토리코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12월, 전쟁을 끝내는 파리 조약에 두 나라가 서명했고, 이 조약에 따라 스페인이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습니다.
Almost two months since Hurricane Maria struck Puerto Rico in late September, life is still like this for most people on the island. Whole neighborhoods are still.
1900년 4월, 당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에 민간 정부를 세우고 연방 하원에서 활동할 상주 대표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기인 1917년 3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현지 정부를 행정과 입법 사법부로 분리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1947년 연방의회는 주민들이 주지사를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952년 자체 헌법이 발효되면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 연방이 됐습니다. 1967년과 1993년 그리고 1998년에 있었던 주민투표에서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주민투표는 미국 주 편입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많은 주민이 미국 본토로 이주했고 이것이 2005년 무렵부터 순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 지역정부 파산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2020년 다시 미국 주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에 정식 주 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사회에 깊숙이 통합된 동시에 미국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어주 미국령 여섯 번째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의 변천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약 1년 뒤인 1962년 10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극심한 군비 경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서 소련을 훨씬 앞서고 있었고 멀리서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동맹국인 쿠바에 장거리 핵미사일과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고 1962년 여름 비밀리에 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소련은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쿠바에 보냈습니다. 쿠바 현지에서 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미국 정보 당국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고공첩보기가 쿠바에 건설 중이던 미사일 기지와 부품을 운반하는 선박 등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배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핵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소련의 행동을 무력으로 저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며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강경한 대처 방안 중 하나는 미국 함정을 쿠바 영해로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함정을 쿠바로 보내 소련 함선이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를 쿠바 정부로 운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발령하고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해서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사일 건설 자재를 싣고 쿠바 쪽으로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 명령을 내렸고 만약 물자가 발견되면 압수하고 거부하면 격침하라며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미국의 쿠바 봉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후르쇼프 서기장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소련 선박에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쿠바로 진입을 강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전 세계는 핵전쟁의 불안에 떨면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물론이고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맞닿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서 서구권 국가를 향해 발사된 핵미사일은 어떤 것이라도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가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이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사실이 폭로된 지 12일 만인 10월 26일. 후르쇼프 서기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싣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박들이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쿠바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세계는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비난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냉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소련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정부에 군사와 경제, 기술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이치에 맞는다,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Well, it stands to reason.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That's right.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I hope so too.
데이빗이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고 존에게 말했더니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It stands to reason.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당연하다,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It stands to reason that he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그가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실패한 것은 당연합니다.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그는 컴퓨터 게임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연습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게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죠.
It stands to reason.
당연한 일입니다.
It's only logical. It's reasonable to assume. It makes sense. It's evident. It's to be expected. It's clear from the facts.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hear?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It stands to reason.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That's right.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I hope so, too.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데이빗이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실패했어요.
It stands to reason.
당연합니다.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그는 운전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그는 운전면허 시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ake something seriously.
어떤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보통 모든 것을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죠.
Don't take it too seriously.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반대로 항상 모든 것을 장난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Take it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필요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패스하기 힘듭니다.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바라건대 다음에는 그가 우선순위를 정하길 바래요.
I hope so too.
나도 그러길 바랍니다.
It stands to reason.
이치에 맞는다,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Well, it stands to reason.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That's right.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I hope so, too.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It stands to reason.
이치에 맞는다.
It's only logical. It's reasonable to assume. It stands to reason.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특히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가족의 동의 없이 수만 명의 어린이를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지로 납치한 것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서 부모가 침공으로 사망하거나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의 어린이, 또 전쟁 지역에서 부모와 헤어진 어린이들입니다. 일부는 점령 지역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캠프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캠프에 맡겼지만 그 후 부모들은 다시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납치된 어린이들은 선전선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세뇌당하고 군사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언어를 지우려는 허위선전에 노출되고 또 친러시아 교리를 교육받아 세뇌됐습니다.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가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대량 학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아동권리 담당 집행위원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세뇌 캠프로 이송 또는 추방한 혐의로 러시아 법인 두 곳과 개인 11명을 제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4일 미 국무부는 러시아 국영 청소년 조직인 무브먼트 오브 퍼스트와 지도자 3명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강제 재교육 시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브먼트 오브 더 퍼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12월 만든 단체입니다. 이 조직은 전투 상황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워게임과 무기 사용법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로 불법 추방된 어린이들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이며 어린이를 잃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문화적, 역사적 지식을 지워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자신의 추악하고 뒤틀린 이야기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어린이들을 지키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at 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